세 번째 주제는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놀랍게도 영구 무관세를 주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완전히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무관세로 가자. 미국이 주장합니다. 자, 어떤 분야일까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이브를 하기 직전 5월 7일 날 미국의 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마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서 막 관세 많이 부과했잖아요. 지난 2월 대법원은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했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빠르게 열어갖고 상호관세 대신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었습니다. 그걸 대체하는 관세를 도입했죠. 이게 플랜 B잖아요. 근데 이 대체하는 관세조차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예요. 상호관세도 안 돼. 대체한 글로벌 관세도 안 돼. 이게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때 그 근거를 뭘로 들었냐?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보면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거를 적용한 그 관세가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적용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국제수지와 무역수지를 헷갈렸다. 지금 국제수지 적자가 관세의 주된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수지라는 거는 국가 간 자금 유출입의 총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A국과 B국의 자본 유출의 총액 다 합친 거. 근데 백악관은 뭐만 얘기한 거예요? 무역수지 적자만 갖고 122조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사려고 미국 낯세게 투자해. 그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넣어야죠. 국제수지로 따지자면. 근데 그런 건 안 따지고 물건,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팔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역수지 적자로만 얘기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은 물건을 파는 무역수지, 여기 아래 있죠. 여기 상품수지. 무역수지에서는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흑자예요? 컨텐츠, 소프트웨어, 금융수수료, 여행, 서비스 수지에서는 또 굉장히 큰 흑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원수지, 그러니까 해외에다 투자를 하거나 뭐 배당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엄청난 흑자죠. 투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예요. 서비스 무역도 굉장히 큰 흑자예요. 근데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무역수지만 보고 국세수 전체를 따지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 뭐 법원이 뭐 무역 판결을 했다고요? 아, 그 사람들, 그 판사들은 뭐라고요? 급진 좌파다. 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항상 하는 얘기죠. 법원이 나에 대해서 반대 판결을 내리면 급진 좌파입니다. 레디컬 레프트다. 법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없다. 뭐 걔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위법 판단을 내린 판사들은 급진 좌파다. 관세 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 위법 판단을 낸 건 어차피 7월 되면 딴 걸로 바꿔야 돼요. 임시였거든. 7월에는 더 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각 나라들 조사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 새로운 관세가 나올 테니까 걱정할 건 없다. 관세 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뭐가 확 지나갔습니다. 뭔가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드셨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잠깐만. 아까 전에 그 무역 수지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며. 근데 얘네 뭐 서비스 수지나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들 거기엔 관세가 없네. 혹시 인터넷 서비스에는 관세를 붙일 수 없을까?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전자책, 데이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품이야. 우리가 미국 거를 활용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그거 우리나라에 수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관세를 매길 수는 없을까? 맨날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품만 갖고 하니까 제품만 갖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차 수출하면 거기에 뭐 자동차 관세 매기고 있고 반도체 수출하면 관세 매기고 있는데 아, 미국 뭐 음악, 소프트웨어, 유튜브도 미국 거예요. 이거 미국에 있는 거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럼 여기도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냐?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런 생각을 아주 옛날부터 WTO에서는 이미 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해왔어요. 과거에는 국경을 넘는 거래가 주로 물건이었는데 점차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 뭐 그쵸,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데이터죠. 데이터 이런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도 관세를 매겨야 되냐?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것에도 관세를 매겨야 되냐? 컨테이너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여기에도 관세를 매겨야 되냐? 이게 이른바 전자적 전송이라는 거에 관세 논쟁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상이나 스트림에도 관세를 붙일 수 있냐? 전화에도 붙일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음악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사는 것도 붙일 수 있어요. 데이터가 바다 건너 가는 거잖아. 미국 주식 바다 건너 오는 거고. 자, 그런데 과연 붙일 수 있다는 거냐? 이미 1990년대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1998년 WTO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네바 강요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WTO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쟁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이게 소위 전자적 전송 무관세의 원칙입니다. WTO 회원국 166개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해야 돼요. 자, 무관세입니다. 내국 세금하고는 달라요. 국가 간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완벽히 같은 예는 아닌데 비슷한 거 하나 사례를 하나 들려주면 재밌는 사례여서 완벽히 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 갖고 왔어요. 2013년에 영화 베를린 부가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베를린 제작사는 독일과 라트비아에서 촬영을 했어요. 하드디스크에 촬영분을 담아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하드디스크의 가치가 올랐죠. 그래서 서울세관이 제작사의 부가세 2억 8,600만 원을 하드디스크에 부과했어요. 이건 부가세예요. 관세기가 아닙니다. 좀 달라. 참고로 그냥 재미로 보세요.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졌어요. 하드디스크 관세가 가치가 상승했으면 부가세는 정당하다. 그런데 만약에 영화를 독일에서 한국으로 디지털로 전송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촬영을 해. 그다음에 전자적인 방법 전송으로 클라우드 같은 데로 한국에 보내요.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아. 그럼 여기에 관세를 매길 수 있냐? 내국세는 나중에는 매길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관세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죠? 관세청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 원칙이 있어요. 물론 추후에 국세청이 이제 국내 저걸 상영하거나 하면 이제 부가세 등을 부과할 수는 있겠죠. 국내적으로는. 그래서 해외 촬영분은 뭐 그다음부터 뭐 클라우드에 올린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자, 이거랑 비슷한데 그러면 무관세면 된 거 아닙니까? 무관세 원칙이 있다네요. 지금 합의를 했다네요. 문제는 저 무관세가 영구 무관세가 아닙니다. 저 무관세 합의는 매 2년마다 다시 모여서 결정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무관세 선언 연장 여부는 WTO 강요회의라는 데서 회원국 전원 합의를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전원 합의예요. 166개국이 전원 합의해야 돼요. 그것도 20년마다 아니요. 매 2년마다 결정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19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까 제네바 강요 선언이 나왔죠. 결정이 나왔는데 1999년에도 모였고 2001년에도 모였고 2003년에도 모입니다. 2005년에도 모였고 최근에 2022년에도 모였어요. 2024년에도 모였습니다. 대충 2년 주기로 모여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왜 갖고 왔겠습니까? 2024년까지는 그래도 합의를 했어요. 2026년이죠, 지금.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 무관세 연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MC13, 2024년 아부다비에서 열린 13차 WTO 강요 회의에서 이미 관세부가 유예 조치 조기 종료를 합의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이 유예죠, 유예. 지금까지는 관세부가를 유예한 거예요. 유예해준 거, 모라토리엄 해줬던 거야. 원래 부과할 수도 있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30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해줬어요. 근데 2024년에 모여서 14차 강요회의, 2026년 이번입니다.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에 둘 중에 빠른 시점에 이 모라토리엄을 종료하기로 합의합니다. 만약에 종료를 하면 이제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 무관세 합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말이 어렵죠?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합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진짜 예시인데 말 그대로 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글로벌 각 국가들이 웹툰을 볼 때 다운로드해서 보죠.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게임 다운로드하거나 음악 다운로드해서 볼 때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패치를 다운로드한다. 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윈도우 다운로드한다. 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웹툰 마찬가지고 심지어 상상만 해보면 미국 주식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가 왔다 갔다 전송을 했잖아. 국가 간을 넘어가면서. 아니 꼭 컨테이너 실은 것만 제품인가? 이것도 제품이지. 왔다 갔다 하면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여러분들 뭐 많이 합니까? AI 관련해서도 전송이 발송되면 관세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붙일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디지털 통행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검색에서도 전송이 발생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부과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저런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야 우리 무관세 합의가 있잖아. A국가 그러려고 그러면 A국가야 그러면 안 돼. A국가가 못 매겨요. 근데 이제는 각 국마다 법령으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A국이 매긴다 그래서 A국한테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합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A국가가 그런 법령을 안 만들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단지 디지털 데이터 전송에 대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각 국가들이 이런 디지털 관세를 가지고 또 다른 관세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관세이기 때문에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죠. 나는 거기에 관세를 매길 거야. 네가 자꾸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렵지만 한 발만 더 나가면 이 문제도 있습니다. 전자적 전송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자적 전송 내에 있는 콘텐츠도 관세 대상에 포함할 거냐.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1GB 전송을 하면 그냥 전자적 전송이면 1GB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콘텐츠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관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화 같은 거 멀리서 클라우드에 내려서 만약에 다운로드 받으면 그 가치가 크다. 막 몇백억 뒤로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500억 뒤로서 만든 대작의 그거다. 야, 그러면은 관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아니라 저런 콘텐츠까지 포함을 하면 나는 관련 없는데 에헤이. 여러분들 스팀 같은 플랫폼에서 게임 많이 하시죠? 지금 관세 냅니까? 게임할 때 관세 내요? 패치 다운로드 받을 때 관세 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낼 수 있어요. 글로벌 다른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잖아요.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고 이쪽 입장에서는 수출이니까.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면 심지어 그 게임이 비싼 게임이야. 관세가 더 부과될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을 사. 비싼 거 사. 관세 매길 수 있습니다. 뭐 영화책, 음악 뭐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EU가 추진하는 디지털 세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달라요. EU가 추진하는 디지털 세금은 관세가 아니라 현재 법인들이 물리적 소재지에서 부과되니까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꾸 소재지를 이상한 섬에 갖다 놓잖아. 무슨 군도, 무슨 쫙 이상한 법인세 거의 0% 그런 데다가 물리적 소재지를 본사를 두고 글로 영업이익을 다 가져가니까 디지털 세라는 거는 물리적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디지털 제품을 파는 그 나라가 세금을 걷게 만들자가 디지털 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법인세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튜브를 예를 들면 구글이 한국에서 돌려 한국에서 나온 건 한국이 걷게 하자가 그게 일종의 디지털 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WTO 논의는 전자적 전송 관점에서 관세 논의예요. 관세 논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니 계속 무관세 하면 되지 누가 왜 전자적 전송 무관세에 반대하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개발도상국들이 반대합니다. 왜? 이들은 무슨 나라예요? 디지털 전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입국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관세 시장에 있어서 완전 큰 소리 치죠. 우리 아니면 네가 어디에 수출할 거야? 야, 반도체, 자동차, 뭐 TV. 야, 너 그러면 자꾸 우리 시장에서 컷해버린다? 그럼 뭐 최대 손님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디지털 전송 시장에서는 미국은 수출국가야. 저거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다 받아들여. 자기들이 다 수입해. 수입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다 전자적 전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디지털 전송 무관세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국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진국들은 상품에는 관세를 매기면서 왜 자기네들이 수출하는 디지털 상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못하게 하냐? 개발도상국들이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최대 40배 더 많은 관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처음 우리가 무관세 합의했던 건 1998년? 그때는 시장이 작았지. 그때 뭐 간신히 PC통신하던 시대인데 지금과 달라.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잖아. 그게 더 커질 수도 있어 앞으로. 근데 그런 시장에 우리가 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해야 되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이렇게 말하는 반면 관세의 나라 미국은 오늘의 주제죠. 영구적 무관세를 주장합니다. 세상 재밌죠? 그렇게 관세를 좋아하고 억울하면 너희도 관세 매겨! 라고 얘기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영구적 무관세를 주장합니다. 모라토리움이 관세 유예를 영구적으로 연장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은 WTO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WTO는 스스로 필요성을 입증해라. 관세 유예를 영구적으로 연장해라. 가 미국의 주된 주장이에요. 심지어 아까 제가 컨텐츠 얘기 잠깐 드렸죠. 컨텐츠에 대해서도 영구적 무관세를 매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무관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전송에 컨텐츠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적 전송이 무관세인데 전송되는 컨텐츠에 따라서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냐. 컨텐츠까지도 포함시켜서 영구적 무관세로 하자. 가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한 입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WTO가 이제 강요회를 다시 열었는데 거기서 미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의 무관세 영구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0년간의 임시연장을 했어. 이제는 영구적으로 연장해야 될 때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WTO에서 무관세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WTO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심지어 탈퇴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탈퇴는 못할 것 같고 제 생각에. 자 그러면 관세를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 왜 전자적 전송에는 영구 무관세를 지지를 넘어서 거의 협박을 할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제조업 상품에는 관세를 막 부과해도 되지만 전자적 전송에는 관세를 절대 부과하면 안 될 이유가 미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 분야 최대 수출국이야. 이제 우리의 입장을 좀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렇죠? 예민한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너무나 예는 많은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자적 전송에 관세가 부과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아니면 수많은 프로그램 패치 다운로드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각 국가는 관세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했잖아. 전송했잖아. 너희 소프트웨어 너희 나라가 만든 컨텐츠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다운로드 했네. 자 윈도우 한번 천만 명 쓰나? 천만 명이 다운로드 했네? 가치가 얼마입니까? 가치가 얼마? 테슬라 요즘에 뭐 테슬라 세워두면 전기차니까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죠? 테슬라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차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네? 아니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페이스북 인스타 니들이 뭘 바꿨네? 다 낼 수 있어요. 다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큰 거 심지어 이거 금융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감히 불가능하겠지만 금융 데이터에 관세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난리 나겠죠. 뭐 미국 주식을 매수해. 야 그거 데이터 넘어온 거 아니냐? 5% 콘텐츠네? 얼마 샀어? 1억 샀어? 500만 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물론 망상일 뿐이지만 이런 것조차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작년에 미국은 디지털 세금을 뭐라고 선언했냐? 갈취라고 정했습니다. 아, 재밌는 세상이에요. 갈취입니다, 갈취. 해외에서의 갈취, 부당한 벌금, 처벌. 자, 그런 걸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유럽의 디지털 세를 좀 타겟한 거긴 한데, 비슷해요. 첨단 미국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 총 생산액이, 이거 백악관에 그대로 쓴 겁니다. 호주, 캐나다 또는 대부분의 유럽연합국 회원국들의 전체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갈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디지털 세금, 전송 세금 그런 거는 미국 기업을 약탈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이다. 아까 전에 유럽이 뭐 디지털 서비스 뭐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세금은 미국 기업을 약탈하게 고안되었고 또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고 이런 데 관세를 매기고 말이야. 전송할 때 지금 30년간 안 그래왔는데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돈 달라 그러고 네트워크 사용료, 인터넷 종료 요금 이런 거 부과하는 거 이런 거는 미국 기업을 약탈하기 위한 거다. 중간에 약간 이상한 게 시작하는데요. 그 네트워크 사용료 저거는 콕 집어서 또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마디도 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한테 인터넷 트래픽 정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빼고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망 사용료 얘기를 콕 집어서 얘들이 뭐라고 했더라? 8대인가 10대인가? 미국 기업을 뭐 약탈하기 위한 10대 문제점에서 한 10개인가 8개인가를 나열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망 사용료가 네 번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들에서 미국은 이런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행정부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 입장이 바뀌었네. 세계선이 바뀐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금 여기서는 원하고 있고요. 무관세 자유무역을 원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는 거지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개발도상국들은 뭔 소리 낼 건 내야지 니들 거는 왜 공짜로 오냐 관세 내라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2년의 기간이 왔습니다. 올해예요 올해 2026년 3월 말입니다. 3월 23일 제14차 WTO 강요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메룬에서 개최됐어요. 3월 26일에서 3월 29일 이번 WTO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방금 전까지 얘기 드린 전자적 전송 무관세를 연장할 건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 연장.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상거래 협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떠냐? 우리나라의 입장은 모라토리움 연장, 무관세 연장, 전자상거래 협정 발효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그런 쪽에서는 약간 수출국가, 약간이 아니고 강한 수출국가입니다. 선진국 쪽에 있어. K-POP, 뭐 K-문화, 게임 등등등등등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도 많이 하고 우리 이제 이걸 지지하죠. 무관세 연장을 지지합니다. 우리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8일인가 그러니까 결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결정이 됐냐?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가 연장이 됐냐 안 됐냐? 지금 아무런 변화 없는 거 보니까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무관세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종료되었다. 제14차 WTO 강령회의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폐막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무관세 연장에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어요. WTO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이 종료됐다. 관세 유예가 이제 종료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각국은 디지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같은 전자적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기존의 합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미국과 인구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충돌이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질을 꼽고 있어요. 브라질은 무관세 2년 연장을 원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영구 연장을 주장을 했고 브라질은 마지막에 4년 연장까지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브라질 입장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툭하면 관세 협박하면서 전자적 전송만 무관세가 말이 되냐.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에 룰라의 브라질에 50% 관세를 매겼죠. 농산물은 50% 관세를 매기면서 너희 콘텐츠는 무관세냐. 가 브라질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2년 연장, 4년 연장 할 때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농업 분야 양보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협상 카드로 쓰이는 거예요. 원래 무관세가 영구적이거나 무관세가 합의가 돼 있으면 협상 카드가 안 되죠. 이미 무관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협상 카드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50% 매기고 지금 이제 공통관세니까 10%긴 하지만 앞으로 7월 지나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야 농업 분야 관세 너희도 빼. 무관세 하자며. 오케이 너희도 그럼 하고 자 우리 거 뭐 커피 그런 거 무관세 해. 전자상거래 이슈를 지렛대로 쓰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듣고 무슨 소리냐.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브라질한테 이걸 오케이해서 어떤 관세를 뭐 깎아주거나 영어로 만들어주거나 하면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달려들겠죠. 야 우리도 디지털 전송 관세 싫으면 관세 없애줘.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지렛대로 삼으려고 할 테니까 이거를 오케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저 WTO 체제, 글로벌 체제 같은 데 책임을 느꼈고 전체 무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을 수 있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관세 체제를 유지해야 되잖아. 한 나라 한 나라 저걸 할 수 있나. 이제는 그렇게 하기 너무나 어려워졌고 양보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 미국은 브라질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브라질이 거의 합의에 이른 문서에 반대했다. 이건 미국 대 브라질의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터키 이런 몇몇 개발도상 국가들 VS 164개국 나머지 국가들의 문제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어떻게든 설득을 했는데 브라질과 터키가 마지막까지 우리 인도도 포함인데 반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인도는 2년 연장, 터키도 굉장히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들이 뭐 그렇게 저 영구 무관세를 좋아하진 않죠. 산업통상부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의 막판까지 WTO 개혁 관련 주요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그린룸, 그러니까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 회의가 수차례 가동됐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모라토리움 연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항상 WTO의 가치에 회의적이었어. WTO가 이 모양 이 꼴일 줄 알았어. 그것조차 합의가 안 돼. 이번 주일을 딱 보면 WTO는 앞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만 하게 될 그럴 곳이야. 지금 뭐 무관세 연장조차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린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엉망인 WTO를 벗어나서 우리끼리 알아서 결정하겠다. WTO가 모라토리움을 복원하지 못할 경우에 관세 유예를 복원하지 못할 경우에 미국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WTO 밖에서 모든 관심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 마치 다른 관세와 비슷하게 1대1로 얘기하겠다. 미국한테 관세를 부과할 나라 손 들라는 거죠. 자, 미국 그 전자적 전송을 하는데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할 나라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보는 거죠. 언놈이냐? 먼저 한번 들어봐라. 이게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저 166개국에서 모두 다 합의를 거쳐서 어떤 세계의 틀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 그러죠. 모든 국가가 무역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어떤 결론을 합의를 해서 그 툴을 모두가 다 이행하라는 게 WTO의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 최근 미국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개방하지 않은 국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자가 미국의 원칙이에요. 바뀌었어요. 같이 합의를 해서 어떤 틀을 만들자가 아니라 나는 이거야. 우리한테 오케이 할 사람 손. 이렇게. 그럼 이쪽은 오케이 한 국가. 노후한 국가들은 차별적으로 대우할게. 그래야 일이 진행돼. 166개국 합의 기다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모두 글로벌한 합의가 아니라 소규모 연합에 한 다자간 협정. 소위 말해 블록별로 결정을 해도 된다가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6개국 모든 체제를 만들기 힘들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구적 무관세라면 166개국 모두 오케이 하겠지만 안 되면 소규모 연합으로도 차별적으로 하겠다가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 WTO의 무관세 원칙이 깨진 다음에 실제로 미국은 미국 중심의 23개국을 모아서 무관세 선언을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무관 영구 무관세 오케이 한 나라 손들어 해갖고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등등등에서 23개국 가는 무관세 선언을 했어요. 이들은 상호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66개국이 손을 든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을 선언했어요. 복잡하죠? 이 66개국은 또 따로 모여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모여서 만장일치 컨센서스로 WTO 글로벌 룰이란 걸 만들어요. 전체가 무관세. 근데 이번에 영구 무관세를 미국이 주장하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미국이 양보라고 뭐하건 WTO 글로벌 룰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미국은 양보 같은 거 안 하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23개국 무관세, 상호간에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들은 66개국이 모여서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여기도 무관세. 그러니까 일단 한 89개국 정도는 일단 무관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는 글로벌 시대가 아니니까 글로벌 룰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두 다 모여서 만장일치를 했다면 요즘에는 서로서로 따로따로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룰을 계속 만드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파게티 볼처럼 복잡한 협정 구조가 만들어질 위험이 생기고 있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옛날에는 글로벌 만장일치였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누구는 누구하고 누구는 누구하고 누구는 누구하고 앞으로 뭐 수출 같은 거 할 때나 그럴 때도 각 나라별로 굉장히 복잡한 협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은 아직 WTO를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어요. WHO도 탈퇴했죠. WTO에서는 근데 아직 탈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요즘에 글로벌 이런 거 안 하니까 탈퇴할 만도 한데 왜 탈퇴 선언을 안 했냐? 제 생각엔 그래요. 미국도 WTO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 상품은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관세를 매길 수 있고 본인들이 최고 수익 국가입니다. WTO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면 탈퇴할 수도 있어. 서비스나 전자적 전송을 보면 자기들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무관세가 필요하지. 이건 전 세계 네트워크가 필요해. 모두가 모여서 해야 본인들 수출이 조금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WTO는 제가 보기에 절반은 탈퇴할 의사가 있는데 절반은 탈퇴할 의사가 없을 수 있어요. 글로벌 체제가 필요하잖아. 물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 차별적 대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미국은 WTO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WTO를 무력화하겠다고 압박을 했는데 한 몇 달 전에 조용히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WTO 분담금을 냈어요. 지금 국제기구 웬만한 분담금을 다 안 내. UN에도 안 내요. UN 최대 분담금 미납국이야. 체납국이라 그래. 미납국이라. 미납국이. 안 내는데 WTO는 냈어요. 근데 굉장히 시끄럽게 내면은 야, 왜 WTO만 내? 그럴 것 같으니까 조용히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요회에 온 거예요. 그 영구 무관세 그거 만들려고. 근데 그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WTO 참여를 해야 되잖아. 그 분담금을 냈어. 내구 참여해서 뭐 166개국 자 영구 무관세 오케이 다 모여라 했는데 몇 개 반대하니까 나눠서 나가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WTO가 필요할 때도 있다. 미국이라도 가끔 이렇게 글로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미국이라도 글로벌 전체가 영구 무관세로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 합의는 불발됐지만 무관세 합의가 없어졌지만 많은 국가들 66개국 아니면 20몇 개국 이렇게 지금도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는 어쨌건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